신약성경 169 페이지는 요한복음 12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든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게 붙잡히지 않게 하라.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명절날 식구들 이렇게 모이면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의 일은 어디까지나 사람과 사람이 의논하기에 나릅니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집안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깥에는 회사이라든지 직장에 있는 일이라든지 공직이라든지 심지어 경찰하는 일조차도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더 확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과 전혀 없는 빛과 어둠의 구조로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할 때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갈 필요 없냐 하면 빛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거기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개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인간의 사회에서는 좀 더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이렇게 분류되지요. 교도소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교도소 교도소 밖에 있는 건전한 시민 이렇게 분류하면 그걸로 손 떼는 겁니다.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절날 이렇게 식구들을 모이면 예의 바른 자식, 예의 바르지만 막대 무겁게 자라난 아주 프로 자식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세상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면 행동이 좀 이렇게 천박한 사람과 행동이 예의 바르고 지적이고 그리고 신사적인 사람 이렇게 분류하면 세상에는 그 분류 위에는 다른 분류는 없다.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바르게 행동해라. 그리고 그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분류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 이렇게 분류하게 된다면 인간과 인간의 그 인간과 사람만 잘 생각하고 사람하고만 잘 사귀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삶의 방식을 꾸준히 이어오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대수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되고 남들한테 바르게 살면 된다는 이런 안연한 생각을 이건 갖다 뭐 버려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반대 이야기에서 아무리 사람들 앞에 바르게 살아도 빛을 모르면 그 인생은 헛살았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뭐 바르게 사냐 그 문제보다도 세상의 모든 구조가 빛이냐 어둠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그 둘로 판단 된다고 한다면 그 빛의 자녀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산들 어떻게 살았다 한들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윤동주의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 연길이라 해서 거기 조선족이 사는 거 거기에 기념관을 해놓고 관광객들을 받았는데 그 윤동주라는 그 시인의 시에 하늘을 향해 한점 부끄러워먹기를 뭐 어떻게 나무 입체는 입체 뭐 어떻게 좀 나오게 되지 하늘 향해 한점 부끄러워먹기를 살면 그거 잘 사는 겁니까? 빛의 아들이 돼,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이 땅에는 어둠 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간주를 해야 돼요.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둠입니다라는 고백해야, 내가 어둠이었습니다라는 걸 고백한 자에만 그게 빛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늘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면 그건 완벽한 사람인데 그게 어둠입니까? 그 자신 스스로 빛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지게 우리가 비치고자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는 뭐냐? 그 자체는 어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여겨요. 뭐든 어떤 진리라든지 어떤 복음이라든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야만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게 보조한 거지. 사람이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건 아예 인간 세계에서 있으나 마나 하니까 내한테 그 딱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에 여기 나오는 빛의 자녀가 되라 이 말은 요한복음 1장부터 보셔야 그 의미가 풀리는데 요한복음 1장의 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라.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만이 빛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였다? 너나 할 것 없이 뭐 하늘 하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백날 이야기해도 전부 다 어둠이었다는 말은 어둠이었다. 아니 어둠밖에 없는 세상에서 네가 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못난 인생이라는 그 구문이 그게 무슨 그게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 분류가 무슨 그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든 키가 몇인지든 뭐 덩치가 뭐 크든 적든 관계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그건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없다? 빛은 사람이 생명을 했으니까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고 생명 없으면 뭐가 됩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이 지배하는데 결국은 다 죽는데 결국은 다 죽는 마당에 때깔 있게 죽었다가 이게 무슨 이게 굉장히 고귀한 겁니까? 죽은 시체가 때깔이 시체가 얼마나 때깔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죽음이다. 무슨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신방 하나 죽으면 아름다운 죽음이고 예, 또 고수차 죽으면 지저분한 죽음입니까?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만 사회라면 좀 더 잘났고 그보다 더 처진 놈, 몽대한 인간, 행동 더러운 놈 이렇게 구분이 돼요. 훌륭한 인격자, 아이고 천박한 인간 이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사람과 사람만 구조되어 있는 사회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조로만 자꾸 그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는 지금 천박하지만 훌륭한 어떤 인격자가 있다면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훌륭한 인격자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라는 건 우리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은 훌륭하게 될 수 있다. 나는 안중근이처럼 될 수 있다. 나는 봉에처럼 될 수 있다. 나는 습관머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우리한테 지금 포부와 희망과 빚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사회 전혀 인간 사회는 몽땅 어두움이며 어둡다 하는 표현을 제가 그저 중국 갔었는데 어둡다 체험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비행기 떠서 밤중에 뒤에서 보니까 이야 정전대에 볼 때, 어둡대요, 정전대 때. 깜깜! 어둡다는 표현은 뭐가 없냐 하면, 어두운 속에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분도 없어요. 높은 빌딩, 낮은 빌딩, 초가지도 구분이 없어요. 깜깜한 그 자체입니다. 몸을 확 부어보세요, 똑같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부에서 툭 튀어나와서 하실 말씀이 몽땅 어둡다는 겁니다.
솔직히 인간과 인간끼리 붙어가지고 누가 더 착하냐, 누가 하나님 보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경쟁 붙이고 그걸 시비 건 이 모든 논의 자체가 다 완전히 무산돼버린 거예요. 무산돼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똑같은 놈 놀고 있네 이런 식이라면 똑같은 놈들 퀴내고 있네 그 퀴즈에서 뭐 할 건데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이처럼 외부에서 들쑥 나타나가지고 몸딱 어두움이네 라는 그러한 주장을 인간 세계에서는 내가 싫어합니다. 굉장히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왜 거부할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이 주려고 있는데 왜 그 싫어할까요? 그 싫어한 이유가 명동 3장 19절에 보면 그 싫어한 이유가 아주 명쾌하게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철학자 이상으로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제는 이것이 빛이 그 정제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으나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났다며. 자, 왜 사람들이 빛이 왔 빛 되신 분이 오셔도 어두운 그대로가 좋지 외부에서 둘수 나타나는 그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 행위가 무산될까봐. 그게 자기 행위가 아무 의미가 의미 없는 것이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인간과 인간끼리 놀고 우리끼리 누가 잘났나 누가 못났나 이것이 재밌지. 외부에서 어떤 분이 툭툭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너는 몽땅 어둠이여 명차 빛이다 나를 믿는 자만이 빛의 아들이고 신경을 넣는다 이걸 왜 싫어하냐 하면 평소에 자기가 열심히 행했던 행함이 근거가 없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행동에 잘난 맛에 사잖아. 잘난 맛에 자기가 남은 열심히 하면 남이 참 훌륭하네 착하네 그러면 사람 됐다 아이고 인간 되겠네 아이고 좀 더 노력하면 대단하겠다 이런 칭찬받고 이런 의로움을 듣고 정당을 듣는 그 보람과 재미로 살다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목적인데 만약에 외부에서 나타나 보세요. 홀로 빛이 되보면 우린 돌지 어둠 되는데 어떻게 빛 앞에서 그 어두운 행위를 가지고 들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걸 어떤 가치를 부여할 만이 없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신 분을 급봉 싫어하는데 3장 19절에 그걸 뭐라 하냐면 그게 정죄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죄라는 것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그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빛이 오기 전에는 뭐가 죄였다고요? 더 착한 사람은 훌륭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죄가 되는 거예요. 빛이 오기 전까지는 빛이 외부에서 투입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착한 사람, 더 착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네가 못했으니까 그 사람보다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게 착한 사람, 희생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온 걸 말미암아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 행위를 의지하고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이 진짜 좀 해주세요 나선다면 그것이 정죄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 행위에 대한 집착과 믿음 때문에 무엇을 믿지 않았다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했는데 무려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전직 교장 선생님인데, 퇴임하신 지 3년이 됐는데, 그러고는 동양학이라든지 이쪽에 있자,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신이라든지 이 기독교 이런 걸 무척 싫어하는 분이에요. 참 싫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무것도 의지 않고 살면 행복합니까?
물었어요. 아무것도 의아하지 않고 사는 그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하나였잖아.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 못하겠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답변 못하겠어 하고 이렇게 마음을 받는 자체가 내가 불안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했거든요. 저렇다면 정말 자신 있어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뭐든지 물어라. 나 이렇게 모든 게 정립됐다. 마음껏 이야기해야 될 건데. 내가 뭘 먼저 이렇게, 뭘 먼저 해야 될 건데. 자신은 마음을 해야 되는데. 뭔가 두렵고, 두려우니까 가는 거예요. 자꾸 밀폐된 어떤 세계 속에 자꾸 갇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그 안에는 자기 행함이 속이 들어있어요. 평생 동안 내가 연금이었다. 연금 33년간 지금은 한 달 타는 것이 일에 180만씩 탄다. 남자는 욕하는데 욕할 거 못한다. 내 돈 내가 내가 타는데. 그게 목사님도 꼭 연금 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연금. 가치가 그걸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금 냈다는 요 행위에 대해서 참 잘한 거다. 이러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권사대, 나 장로대, 나는 또 목사대, 나는 여기 장치사대. 이게 뭐냐 하면 저는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저 사람이 저걸로 신앙 동쳤구나. 그런 걱정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 걸 줘도 안 받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항상 무한대로 열리는데 주여 뭐든지 주셔도 열리는데 식사를 받고 모세가 되면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뭐든지 받는 거야 아니고 내 목사라는 직책이 방해될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걸 따지면서 몰라서 받으니까 그러면 인간이 지가 원한 것만 받아 챙기니 그것까지 뭐 할 건데 그것까지 나중에 그러니까 나 훌륭한 목사지 이 사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게 인간대 사람과 사회의 관계지 구조지 무슨 빛과 우리 어려움의 관계겠습니까?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 교회에서 그런 거 저런 것도 위험하고 또 받았다가 좋은 것도 위험하고 뭐 이렇게 하나 뭐 하기 싫은데 뭐 이런 시키서 하는 것은 그거 뭐 감사히 받지만 그게 아이고 안 주나 삐져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받아놓고 그거 어떻게 그 직구를 벌리겠습니까? 그 몸을 자세히 못 벌거든요. 요한복음 3장 그 저 21절을 보면. 진짜 빛의 아들은 어떠냐? 빛을 안 한 사람 21절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쫓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빛은 예수님이고 진리도 예수님이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나타나야 하며 이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좋아라고 나타난다. 그걸 끝이에요. 그럼 빛이 안 오면 내 좋아, 내 훌륭해,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빛으로 오게 되는 진리를 쫓아가게 되는 사람의 다녀가 진출도 살아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 좋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좋아하다가 왜 예수님 좋아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발생된 희한한 비가 뭐냐? 나는 내보다 예수님 더 좋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전부야. 라는 이 희한한 기적이 발생되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행위로서 나타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작동시켜서 나온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안 받은 자는, 뭐 한점 부끄러워 먹기를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 예수님 최고야. 예수님이 전부야. 예수님 제일 좋아. 난 예수님을 자랑할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2그 3장인데 그렇게 보시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돼요. 12장 8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 3, 4절 보면 인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왜 인간들 사이에 인자가 끼어들냐 그 뜻이죠.
3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뿐에 하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은요 그 취지가 어딨습니까? 착해야 된대. 너는 남보다 훌륭해야 돼. 아니, 교회 봉사 많이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 외부에서 나타나서 너희들 세계가 아니야. 너희들 구조 속에 있는 분이 아니야. 나는 난 갑자기 나타나서 빛으로 왔어. 그런데 내가 보는 그 몽땅 어둠이야. 내가 그동안 어떤 직거를 했든 어떻게 뭐 잘했든 훌륭하든 내가 보기에는 무조건 어둠이야. 그럼 빛은요 내밖에 없어. 내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타났을 때 어둠인 줄 알고 어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어둠인 줄 알아요. 빛이 빛이 내가 어둠이 어둠이었었으면 어둠 밖에 어둠만 전부 나의 전부였으면 빛은 난 빛은 난 아니면 빛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 생길 때 그때 빛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 이야기가 이 발언이 오늘 교회에서 먹혀들겠습니까? 오늘 교회인데 지금 자존심 세우고 나 훌륭합니다. 나 열심히 합니다. 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훌륭한 인격자 됐습니다. 그거 지금 칭찬해달라고 만만해 지금 그 칭찬듣기에서 교회 온 사람들에게 몽땅 어두움이며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예수님의 발언이 통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거 말고 우리 개인이 훌륭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것을 그 토대를 우리에게 또 부여해 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이런 쪽에 내 머리가 돌아가고 이런 쪽에 조금 생각을 한다면 참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자기 잘남을 자랑하는 과시하는 그 단체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보문뿐만 아니에요. 46절을 봅시다. 46절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분인 것이야. 40절을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 그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예수님의 이 발언이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완전히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서 이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부터 그런 모독적인 말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자만이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보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상해요. 너무 간단해서 이상해요. 뭐 하늘에 가야 한점 부끄러운 먹기를 평생을 살아봤어요. 평생을 살아봐요. 그렇게 되는가? 꿈속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뭘 하늘 보고 한점 부끄러운 먹기를 돼요. 뭐가요? 교회 와서 어느 집사가 훌륭하노 나도 못 자야 훌륭하다. 인간과 인간계 서로 비교하고 시야 붙이고 경쟁하고 누가 헌금 많이 했는데 당신들 왜 헌금 안 냅니까? 이래가지고 되는 게 뭡니까? 교회 되죠. 교회 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지역이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할 때 교회 한채로 사는 게 전세 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개인이 나 이한테는 예수님이 전부야. 나 예수님 고르타는 난 못돼였어. 못돼. 아니 나는 이 세상 태어났던 내가 제일 중요해. 나보다 좀 중요한 거 없어. 그러나 예수님 찾아오고 난 뒤에 난 어둠이었고 그분만이 빛이었어. 정글에 나 죽거든. 나 생명 아니냐. 나 죽거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분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분은 생명이란 말은 어둠이란 말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네, 그쪽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사역하잖아요. 사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죽음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완전한 생명이라면 죽는 것조차도 겁을 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야지 죽음을 살아야지 말은 못 드시냐면 나 자칫하면 죽는다. 나 자칫하면 죽어. 죽음이 겁나. 죽음이 무서워. 나는 결핍된 생명이야. 그렇게 생명 자체가 뭐가 모자라요. 죽음에 잠식당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어설픈 생명이고 위험스러운 생명이고 위태로운 생명이에요. 이건 온전한 생명이 아닙니다. 빛이 생명이라면 어두움은 죽음이에요. 결국 죽음이 우리를 잡아먹을 겁니다. 잡아먹으라고 하세요. 내 맡겠어요. 그러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찾는 날 말이 그 죽음조차도 이깁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예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다 하시고 오셨고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라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의 사람들과 쓸데없는 경쟁심 유발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기죽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중요한 것은 너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그 한마디 그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어떻게 인간들 자존심만 살아있고 주님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집단이 되어 많았습니다. 교회는 높은데 주님은 없어져 버리는 아니 사라지기에 집하는 우리의 욕심 이제부터는 주님이 최고며 우리는 어둠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